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쳐노라.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13절을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꼭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서 그럽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읽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죠? 너무 좋아해갖고 잘 울고 나도 이런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하죠. 그 신앙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우리가 지금 감동하는 거하고 별로 일치하지 않는 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읽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도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로마에 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고 성령께서도 그의 앞길이 환난과 고난일 것을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24절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신앙으로 무장된 그 멋진 모습과 그의 각오와 그 영광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하여튼 좋은 말 다 붙여서 그 감동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즐겨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그러지 말고 저도 좀 이렇게 이런 거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도 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하고 서로 울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은혜스럽고 헌금 많이 나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웃 사촌 좋고 다 좋은데 왜 나는 어쩌다 이렇게 시비만 거는 일을 맡았는지 저도 참 딱합니다. 근데 본문이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눈이 작아서 좁게 보이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설교 테이프를 즐겨 듣는 이가 그분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분이 몹시 언짢은 전화를 저한테 해오셨습니다. 목사님도 그 잠실에 있는 박 목사님 같이 성경을 한번 거꾸로 보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박 목사는 성경 거꾸로 보셔? 거꾸로 보다니요. 누워서 보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자주 해야 되죠? 바울은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쓰는가 할 때도 언변이나 능력으로 쓰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온 바와 같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한 증거로 삼았다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를 불러 사도로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그 구원에 우리의 못난 것이 어떻게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의 종으로 불렀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뭐 괜히 자기를 그 선전하려는 사람같이 괜히 머리에 띠 두르고 혈서 쓰고 나는 일사각오로 가노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러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여태껏 그의 일한 바와 그의 겸손과 능력과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의 절정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주인공은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많은 사역들이 이제 최고의 절정을 향하여 그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영어가 나오는 걸 용서하십시오. 미국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도 안 나오던 게 한국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술술 나옵니다. 그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앞에 말하자면 이 조명이 비추고 그렇잖아요. 모든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 가운데 아, 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패스했습니다. 다시 헤딩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그게 아니라 맨 물귀신만 있더라고요. 옆에.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가면 당신 고난당합니다.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놓아라 순애야. 불행히도 순애는 저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이 왜 자꾸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놓아라.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다는 말이냐. 놓아라.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 자꾸 붙잡으니까요. 뭐가요? 그의 가는 길을 그가 아무리 일사각오를 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갖고 있고 결심과 각오와 헌신 속에 간다 할지라도 그 앞길이 평탄치 않다는 걸 성경은 훨씬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핏대를 세웠는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21장 들어온 뭐예요? 우리가 20장에서 실컷 봤죠.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각오하고 있고 장식하고 있고 유언을 하고 정말 일사각오로 떠납니까? 이준열사 같이 말해요. 이준열사가 그 뭐 가서 우리 옛날에 듣기는 배를 갈라서 일본 대표에게 큰 창자 작은 창자를 던지고 죽은 줄로 알았더니 그냥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죽었더라고요. 병으로.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해갖고 뭐 멋지게 가서 시저 앞에 서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뒤에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도 없이 사도행전이 끝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졌느냐,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그런 각오와 결심과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자주 말해야 되고 자주 싸워야 되는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우리한테 집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란 사람을 영웅화하는 것을 저 이를 악물고 이 견제해야 됩니다. 우린 즐겨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면 소개할 때 그러죠. 바울 이래 역사상 최대의 설교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소개를 그 제가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선교사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자가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개인적인 모임에서 그 대단한 분이라는 그 소개를 하시면서 아마 역사상 바울 이래 최대의 설교가 할 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시비를 걸려는 것은 빌리 그레함이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 이래 최대의 설교가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라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어느 구석에서 바울이 설교를 잘했다 그러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해갖고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갖고 돌 맞아 죽었던 걸 기억하시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사실 희망 없는 겁니다. 그 어지간한 상식의 소유자면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저 누구 말대로 그저 슈퍼마켓이나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3차, 4차 나갑니다. 그가 한 일 중에 성과를 얻은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을 들은 것을 알고 자기도 거기에 공감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외모가 보잘것없고 언변이 시원치 않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바울 이래 최대의 설교가라는 건 뭐 하나둘이 아니죠. 그러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를 외모가 변변치 못하고 언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랑 비교해도 외모 시원치 않은 건 비겼다 칩시다. 그럼 언변이야 저야 시원하죠. 저야 가슴이 탁 트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 이래의 최대의 설교가 중에 저도 낀단 말입니까? 끼죠. 왜요? 바울이 여태껏 나타난 설교가 중엔 밑바닥에서 몇째니까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최대의 설교가라든가 최고의 종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당시에도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최고의 사도요 최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우리가 뜻하는 바 우리가 의미하는 시계 최고 최대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신자의 모델을 바꿔치기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헌신과 각오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보잘 것 없고 승리가 없고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도 있을 것이요 주변에서도 본 경험 속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로 했더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때요? 저쪽 순복음교회 쪽으로 가면 예수 믿고 나면 좋은 일 생긴 사람은 다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했더니 안 생기던 어려움이 생기는 집도 그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죠? 그 얘기는 해봤자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 거죠. TV 드라마나 같습니다. TV 드라마에 뭐 온전한 가정 보셨습니까? 밤낮 싸우고 헤어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도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배반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만 생기고 말도 안 되는 게 생겨요. 왜 그러죠? 평범한 얘기야 누가 보겠어요? 지랄 맞게 써야 보죠.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거예요. 간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늘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신앙의 기준과 상식으로 삼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식의 간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 바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지금 큰 각오와 큰 결심과 가장 극적인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맨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예요. 장면이 딱 바뀌면서 그 전에 벌써 이 혈서 쓰고 눈이 벌써 이렇게 딱 빛나면서 말 시키지 말라고 딱 이렇게 된 다음에 장면이 딱 바뀌면 시저 앞에 서 있는 바울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저 앞에 서 있는 건 끝까지 없어요. 끝까지 없고 맨 무슨 얘기죠? 어디 갔더니 비 와서 뭐 고생했다. 어디 갔더니 뭐 무정이 걸려서 고생했다. 어디 갔더니 뭐 누가 우산 빌려준다 그러고 뭐 찢어진 쪽은 나한테 씌우고 옹졸한 쪽은 자기가 썼다. 이런 얘기만 쭉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바울의 사역 자체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역 자체가 그래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을 불렀을 때 주님이 친히 뭐라고 그의 사역을 정하셨는가를 보십시다. 9장 15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줄 것을 명령하시면서 바울이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앞에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임금들 앞에까지. 그러나 그 일을 어떤 식으로 맡겼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무슨 오해가 있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영광된 자리에 가는 것이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의 뜻을 따르며 그 앞에 상받는 인생이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키시는 일이 순종만 하고 신앙을 갖고 쫓아만 가면 늘 쉽게 풀리는 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광된 목표와 하나님께서만이 인정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짜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일 거라는 것을 자꾸 결부시킬 줄을 모릅니다. 최고의 영광된 목표를 하나님께서 제일 천한 방법,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오해받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영광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행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광된 목표로 가는 일, 그 일을 싸워야 하고 도달해야 되고 마쳐야 되는 그 장소와 싸움거리들이 이 세상입니다. 주님 앞에 도달해야 비로소 다시는 죽는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가기 전에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적진이요 우리를 반대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신자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이 있고 그의 각오와 결심과 신앙이 힘을 써야 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초월해버리고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어떤 무아경지로 득도하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초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 거스르는 세상을 내가 목표로 한 영광되고 진리된 자리까지 싸워서 가는 싸움입니다. 싸워서 가야 되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원리와 목표와 방법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와 목표와 방법은 상충됩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어디나 전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싸움에 이긴 것으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바울 사역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깨우쳐야 되는 신앙생활에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6.25 전쟁을 예로 듭시다. 우리가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서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것이 한반도 전체를 전쟁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 그럽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죠. 그래서 희망이 생겼죠. 희망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싸움의 하나의 싸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백두산의 태극기를 꽂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의 꽃을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터 전쟁을 하는 데서 군인 중에 최고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군인 중에 최고의 꽃을 보병이라 그래요. 이 전투 조종사 혹은 무슨 기갑 부대 배 타는 사람 다 멋있죠. 그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만 전쟁이란 것은 결국 적을 섬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적을 몰아내고 아군이 그 땅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내 점령지가 돼요. 보병이 군인의 꽃입니다. 아군의 군화가 찍힌 자리까지 우리 땅, 우리가 평정한 땅입니다. 그 전투 중에는 걸어간 것도 있습니다. 걸어간 것. 싸우지 않고 그냥 다만 걸어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1미터마다 10구의 시체를 묻어가면서 쫓아 올라간 싸워 뺏어간 땅도 있습니다. 철의 삼각지, 대성리 전투, 백마거지 전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투들입니다. 야트막한 산 하나 뺐는데, 그 고지 하나 뺐는데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큰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가 큰 것 때문에 많이 뺏었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 하나 뺏은 겁니다. 그 전투를 싸운 이유는 그걸 뺏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전투와 우리가 뺏고 확보해야 되는 거리를 더 쉽게 얻기 위한 하나의 전투지 그 전투 하나가 그 나라의 무슨 평화를, 전쟁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한 요소들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의 결심과 그를 말리는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전투를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총 들고 철모 쓰고 군화 신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군에 처음에 가시면 맨 먼저 뭘 줍니까? 남자분들 군에 가셔서 맨 처음 받은 게 뭡니까? 맨 처음 받은 게 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맨 처음 가면 옷 주고 신발 주고 밥 주죠, 밥. 전쟁은 총 쏘는 것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실감나는 전투의 형태입니다. 전쟁은 이 전투를 하기 위하여 그 전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끈질겨야 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 책임을 지켜야 되고 그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 요원은 총과 실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화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발이 편한 신발, 추울 때 추위를 이겨줄 방한복, 그리고 때마다 먹어야 되는 식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러 가는 등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고산 증세가 나타나서 산소도 희박해지면서 숨도 차다 그래요.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뭐 얼음과 눈으로 덮인 산입니다. 가능한 한 가볍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죠? 많은 짐꾼들을 씁니다. 아니, 높은 산에 몸을 가볍게 하고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 많은 짐을 왜 가져가죠?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짐을 가져갑니다. 얼핏 들으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왜요? 하루 만에 갈 거리가 아니니까. 자면서 가야 되고 먹으면서 가야 되고 추운데 옷 입고 버티면서 가야 됩니다. 옷장만 해야 되고 침낭 준비해야 되고 산소 마스크에 산소 탱크에 방한화, 방한복, 방한모.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많은 장비들을 준비해 갖고 가야 됩니다. 겨울 등산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보면 머리가 보이지 않죠. 배낭이 꼭 짐이 머리보다 더 높은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야 거길 갑니다. 히틀러도 실패했고 나폴레옹도 실패했던 소련 침공, 뭘로 실패했죠? 총으로 실패하지 않고 결국 추위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꼭 총으로 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는 전쟁입니다. 가는 전쟁. 필요하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추위를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팔을 잘라야 되고 때로는 다리를 자르면서 가야 되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각광받는 전투가 아니면 보통 포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전투다운 전투, 남들이 다 시선을 집중하고 박수를 치는 전투가 돼야 전투를 합니다. 철야 기도, 전도 집회, 선교사를 위한 헌금,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면 여의도 광장이 메어 터지게 오는데 그 사이사이들 전쟁을 할 때 제일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총입니다. 총과 실탄입니다. 그럼 묵묵히 행군을 하면 제일 귀찮은 게 이놈의 총입니다. 누가 미국 놈들 몸 근수 안 나간댈까봐 총은 더럽게 무겁게 만들어갖고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애만 소총이. 그래서 가다가 지치면 총을 버려요. 총을. 이게 무거워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대부분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총 쏘는 전투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거든요. 그래서 군화 풀고 철모 벗고 잠시 졸다가 깨어보니까 포로 수용소 속이더라 이겁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리고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 가장 빛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소한 전투에서의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다른 사람 예를 잘 안 듭니다만은 이 부분에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 들기로 하죠. 메가더라는 그 유명한 전쟁에는 뭐 달인이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전쟁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인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병가의 상사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작전을 잘 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더 좋은 작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경계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보초가 보초를 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나가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긴급한 일이 생겨서 나팔 불어갖고 불러서 총 지급하고 싸워라, 끝나면 또 너 나가 놀아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신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는 신자로서 24시간 그리고 평생을 신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잠시라도 신자라는 딱지를 묻어놓고 개인으로서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에게 앞으로 어떤 큰일이 맡겨질지, 어떤 큰 사건 속에 큰 일을 하나님 앞에 맡을지, 그건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하루도 눈뜨게 했으니까 오늘 하루 부닥치는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기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것입니다. 혹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동안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거기 가서 각광받는 싸움, 가장 멋진 싸움, 우리가 뭐 역사상에 그 회자되는 무슨 사라미스 해전이다, 트라팔카 해전이다, 그런 건 말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도 거기에는 극적인 상황도 없고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유명한 전쟁에 못지 않은 소중한 싸움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사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거기서 증인을 삼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마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도 유명했다고는 믿어지지 않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그가 극적이지 않고 영웅적이지 않은 모든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한 것, 말없이 씨를 뿌린 것들이 오늘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는 걸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기록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거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신앙이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된 저들의 신앙적인 인내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들, 이름을 다 남들이 모르며 이웃이 모르며 그의 삶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도 않고 교계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역사적으로든 사람들 눈에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러분의 삶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존재되게 된 한 여러분은 바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존재다 이거죠. 여러분이 강감찬이 되고 을지문덕이 되고 이순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미 바울 이상이요, 모세 이상이요, 여러분을 대신할 아무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상속인이요, 증인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만민 중에서 지명하여 가려 뽑은 정예입니다. 그걸 알기는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질구레합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은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하는 게 일이죠. 저희 집사람 가끔 저한테 그런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그럼 집에서 빨래하고 애봐, 내가 나가서 설교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가 뭐래요? 제가 언제 잘났다 그랬어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센 겁니다. 참 센 겁니다. 밥하는 게 센 겁니다. 나가서 증권 사는 게 센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부탁하지만 돌아댕기지 좀 마십시오. 집을 지키는 게 센 겁니다. 그게 센 겁니다. 차 몰고 선글라스 끼고 겨 돌아다니는 게 센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절대 잘난 거 아닙니다. 집에 계십시오. 집을 지키십시오. 남편이 올 때 집에 마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큰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자녀 공부할 때 마주 앉아 계십시오. 자기는 친구들 불러다 고시 덮치면서 중간중간마다 꼴찌돼서 광 팔고 쉴 때마다 해보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묵묵히 앉아서 가는 거 센 겁니다. 그게 센 겁니다. 뭐 한다고 날뛰는 것이 꼭 센 거 아닙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 맡은 대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두드러져야만 큰일이 일어난다고 절대 생각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싸움은 사소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소한 건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그 전투 그 전략은 그 땅이 크고 거기가 추운 지방이라서 언제나 수비전이라 그럽니다. 아주 재밌게도 러시아의 그 작전 형태는 후퇴 전략입니다. 후퇴 전략. 나폴레옹과 싸울 때도 그랬고 히틀러와 싸울 때도 그랬고 노일 전쟁 때 일본과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전혀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체 내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망하는 바람에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으로 됐지 일본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긴 것 같이 보여지냐면 한 번 전투를 하고 나면 꼭 러시아가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식 전투나 일본식 전투라는 건 전진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진을 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소모시키면서 자기네 나라 깊이 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크니까 안만 들어와봤자 안방에 들어오려면 그건 뭐 시간이 여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열두 대문도 더 되니까 문간 들어오고 들어. 그러니까 적을 소모시키면서 계속 끌어들여서 적의 보급선을 길게 만듭니다. 군대가 하나 적진에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려면 후방에서 거기까지 실탄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밥도 보내야 되고 많은 것을 보내야 됩니다. 이 보급선을 그냥 혼자 달랑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또 지키는 경비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선에 전투를 해야 되는 숫자보다 이 보급선에 매달리는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경비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수가 줄어지고 이게 길어지면 최후의 순간에 일거에 박살을 내는 법. 이것이 러시아의 원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가다가 최후의 한 대를 맞기 직전에 러시아가 공산화함으로써 나라 자체가 붕괴됨으로써 승리한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됐죠. 그러나 히틀러나 나폴레옹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탱크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까지 어는 겁니다. 탱크가 움직이질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혹한 후퇴를 하죠.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가서 총 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날라오는 것도 전쟁이고 들고 가고 지키고 하는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남편 하나가 나가서 대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하는 데는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뒷바라지 이상 더 중요한 후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남자가 이를 공적을 남긴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건 부부의 공적이죠. 언제나 부부의 공적입니다. 그 더 나아가 부모의 은덕이요. 자녀들이 말 잘 들어준 것까지도 되죠. 우리의 신앙 싸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각광받는 모습, 각광받는 전투, 이것 외의 것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놀고 있다가 부르면 전쟁터에 가서 두루룩 한번 해주고 돌아오는 람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가 없습니다. 그 사이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 전쟁터에 가 가다가 죽는 것은 순교일지언정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은 순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도 하고 패배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걸어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다시 드시고 군화끈을 매시고 철모를 쓰시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거를 신자의 무장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의 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늘 무장을 하고 주님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매일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전투가 이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투의 거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사건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거리라는 개념을 빼어놓고는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큰일 한번 잘한 걸로 평생 울고 먹지 마시고 큰일 한 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심을 품지도 마십시오.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발로 내 군화로 다 찍어서 하나님 존전에 오기를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뛰어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영광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평생 동안 주의 자녀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게으름과 미련한 잠에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전투를 지속하게 하시고 묵묵히 주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 떼어놓게 하시옵소서. 사소한 전쟁에서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조그만 일을 회피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큰 전투를 대비하되 모든 싸움에서 긴장된 마음과 주를 향한 열심으로 대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속에서 늘 영광 받으시고 늘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